안녕하십니까. 저번 주는 생각지도 못한 눈을 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보게 돼서 기쁩니다. 제 이름은 캐티 밀러이고 저는 여기 감사하게 비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밖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새로 오신 분들과 여기 비포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것에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위한 감상채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창작팀이 직접 쓴 글과 사진들 정말 아름답게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감상책자는 이번 수요일날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40일 동안 부활절까지 하는 감상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신 후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를 한 후에 설교를 듣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공간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이 여기 벌써 있으신 줄 압니다. 이 공간에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처음 예배를 보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를 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하고 숭배하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은 여행 길을 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지금 제 앞에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지금 이 계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로 여러 곳에 있는 많은 분들과 다른 언어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꿈에도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과 일요일 설교로서 디지털로 만나게 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어떤 언어로 들으시든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있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리즈 구약의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특별합니다. 이유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지 않거나 천천히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교회들은 이 성경 부분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우리의 믿음에 중요합니다. 제 처음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써 있고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신과 다르게 사람들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레위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고 또 신앙의 긴장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로 예수님을 믿기를 힘들어하고 특히나 레위기를 읽고 나선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레위기는 이상하고 요즘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말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벽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기 힘든 점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시내 산 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최근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 제도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독특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습이 훼손된 문화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고대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식, 행동, 심지어는 신에 관한 신화까지도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나이 지역에 모세는 산에서 열 개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련된 제사, 신권 및 의식 청결, 축제와 다른 것들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 아이디어는 이러한 관행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와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과 희생 관행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 관행이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언어로 내가 이렇다라고 소통하셨습니다. 레위기엔 다섯 가지의 희생으로 시작됩니다. 첫 1장은 번제의 희생, 2장은 곡물의 제공, 3장은 화훼 제공, 그런 다음 4장과 5장에 죄의식 헌금과 죄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죄의식과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물이 무엇이 짜여져 있고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몇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계시면 성경 레위기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여기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그것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계획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의도하지 않다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사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죄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잘못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바울이 쓴 글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목적적으로 짓는 죄들이 아닙니다. 네, 어쩔 때는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거의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부서진 사람들은 부서진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뭐 그렇게 죄 짓지 않기로 노력해야 하나 하고 죄에게 기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죄 짓는 것이 보통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분해시킵니다. 우리는 분연될 사람이 되고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우리의 죄와 부서짐을 숨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이상한 작은 일이 있습니다. 흥분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설명하는 단어는 죄책감,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느낌은 비슷합니다. 뱃속이 비틀리고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내가 너희 집 근처에 있는데 잠깐 들려도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그럼 금방 보자 라고 대답한 다음 우리는 미친 듯이 엉망된 집안을 보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족들을 동원해서 빨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옷장 방으로 몰아내고 보이는 곳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도착하면 그냥 보통 때처럼 대합니다. 이 행동을 우린 하나님에게도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고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입니다. 숨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는 미친 것 같은 순환을 초대합니다. 죄, 죄책감, 수치감, 숨기. 죄, 죄책감, 수치감, 숨기.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그럼 세 번째 옵션은 무엇입니까? 여기 레위기에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의도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어야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송아지를 주 앞에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럼 다시 여기 넘어서 레위기 4장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달지 못하였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얻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럼 또 레위기 4장 22절과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얻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계속해서 레위기 4장 27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얻는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네, 여기를 읽으시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목사가 죄를 지면 이렇게 해라. 만일 회중이 죄를 지면 이렇게 하라. 만일 리더가 죄를 지면 이렇게 하라. 마지막으로 만일 일반 사람이 죄를 지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목사, 리더, 보통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방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이젠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문화 변화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염소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염소를 숨겨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죄를 지었을 때 염소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염소를 가지고 가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자유롭고 혁명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엉망이 되었으니 숨기보다 우리는 모두 엉망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겸손한 공동체에서, 투명한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어서 사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걷고 있는 염소를 상상하고 목사인 제가 염소를 가지고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혁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죄를 피하는 곳, 죄를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일에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 하지 않는 것에 믿음이 생긴 사람을 보셨나요? 만약 기독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회는 죄책감, 수치감, 심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창조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합니다. 그것은 죄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생활의 초점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포커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하고 또 하나는 죄책감과 수치감의 순환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은혜와 평화의 순환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5장 죄책감 제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한 일로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레위기 5장 14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 가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에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수지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 희생에서 이젠 네 가지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동물, 표면이 흠없는 동물, 이런 것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처음으로 희생과 관련된 금전적 가치가 있습니다. 은 쉐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성직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잊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든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잘함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신지 아시겠습니까?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십니다.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홈디포에서 목재 기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그 기계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오랫동안이나 주지 않았다가 얼마 전에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가 전쟁에서 쓴 것처럼 낡아져 있었고 그 기계를 본 제 얼굴은 숨기기가 힘들 정도로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친구는 저에게 새로운 기계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상상하시겠습니까? 만약 같은 친구가 다른 기계를 저한테 빌려달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두 번 정도 생각하고 빌려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와 배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힐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인생점에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다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계속한다면 우리는 무슨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는 경계선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는 회복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요? 회복은 배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죄책감 희생은 다른 사람과의 배상과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배상과 회복과 같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가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함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십니까? 죄책감과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 화해를 높이게 하십니다. 부상당한 경우, 다친 경우, 손상을 입힌 경우, 가서 바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가서 보상을 제안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의 관계를 아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이 엮여졌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면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먼저 움직이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래서 교회에서 정의, 인종 화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외된 형제자매를 볼 때 단순히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4장에서 전체 회중이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을 때 여기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어졌다는 아름다운 그리스어로 텔레테사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주인에게 배달되었다. 모두 갚았다. 빚을 갚았다. 배상이 되었다. 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심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를 위한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형성하실 때 우리를 꿈꾸셨습니다. 은혜로 덮인 아름답고 투명한 공동체, 은총의 덮개가 강력해서 그들이 사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